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성찬식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오순절날에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갔을까요? 교회를 통해 증거한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짧은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믿음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증거했고 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천국 백성의 삶을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힘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네 가지 삶에 힘쓰며 살았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디보트라는 단어죠. 이 삶에 헌신하였다. 헌신하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삶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다른 많은 삶이 있었지만 그 삶 중에 그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이 있기 이전에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했던 첫 번째 삶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안에서 모든 다른 삶들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절대 빼앗기지 않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고 가장 힘쓰며 우선적으로 살았던 삶이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 이것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증거했던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즉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은혜의 방편.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성도의 교제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힘쓰고 가장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죠?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것.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를 가장 힘쓰고 헌신하고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고 이것에 근거하여 모든 다른 삶들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 속하여 가장 먼저 힘쓰고 헌신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주장하는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에서 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세상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단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죠. 그 교제를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나누며 살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월십,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 십계명의 요약이라도 할 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은 성찬식과 연결해서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알려주실 때 함께 떡을 떼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Breaking the bread. 떡을 뗀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물론 떡을 뗀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the breaking of bread.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구절을 보면 성도들 각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 먹는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 표현을 세상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 백성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음식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직 천국 백성들만이 참여하게 하신 교제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테이블.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교제상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헌신하고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뜻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떡을 떼다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보여져요. 음식을 나눴다는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다른 구절을 보면 성찬의 의미로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죠.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의 만찬이었고 우리에게 성찬의 규례를 주실 때도 떡을 떼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실 때 떡을 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은 교회가 주일마다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고 사도 바울이 그날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밤새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죠? 설교가 얼마나 오래 했다는 얘기일까요? 서신서에 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하고 연결하시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 성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참여라는 단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천국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가리키는 의미가 또 하나 있죠. 친교라는 단어예요. Communion. 교제를 나누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교제를 나누었고 그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 안에 너무나 잘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고 헌신하였던 교제, 가장 먼저 지키며 살았던 교제는 성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찬 같은 것은 사실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두 달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 첫 주일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성찬에 그들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심쓰고 헌신하며 살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먼저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다른 교제들이 이 성찬에서 나누는 예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다른 교제를 나눌 때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과 나누는 이 성찬의 교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교제에서부터 서로 친해져서 시작되어 교회가 자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 교제인 성찬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서로 교제 나누며 한 몸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이 알려주는 천국 교제의 현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교제와 천국 백성들의 교제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절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맺어주신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내가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무 이 순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 교제를 나눈 후에 따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예배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였고 따라오는 교제가 보여지는데 이후에 구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서로 헌금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것이 따라와요. 예배,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먼저 그리고 형제들과 그 주신 사랑에 따라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성찬의 교제부터 시작되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의 현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맺어주셨는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억지가 돼요. 즐겨 서로 내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찬의 교제가 알려주는 이 복음의 현실부터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 누가 무엇으로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성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생하는 음식으로 내어주시며 베풀어주시는 천국의 잔치상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잔치상에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잔치상.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성도들만 이 성찬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세상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퍼부어져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요.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입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눔으로 바로 이 복음의 현실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전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교제가 그들의 삶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교제를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서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교회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교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제를 이 교회에서 누리고 맛보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을 떼며 천국 교제를 나누는 현실은 또한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성찬은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죠?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죠.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져 희생제물로 바쳐짐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져 출애굽 구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각 집에 명하신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심판하는 자가 그 심판을 그 집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지금의 성찬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각 집은 마치 어떤 현실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때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이스라엘 각 집에 발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로 잔치, 교제상, 화목된 교제를 나누게 하신 잔치상을 마련하게 하신 그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의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해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복음서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성찬의 규례를 주셨던 때가 언제였죠? 바로 마지막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달력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죠.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먼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구약의 절기였고요.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때에 자신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며 이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군병들에게 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즉 유월절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구약의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이루실 모든 천국 축복으로 베푸실 성찬상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치셨으므로 더 이상 유월절의 절기가 지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가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 동물을 음식으로 하여 유월절 만찬을 먹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천국 교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성찬을 천국 교제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그 현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을 뗄 때 지금 이렇게 떡이 나눠져 있지만 한 떡을 나눈다, 한 떡을 찢어서 먹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그 몸이 찢겨지실 때 머리에 가시관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성소는 무엇을 어디를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보좌였습니다. 네.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찢으심으로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열린 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성도들을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활짝 여시고 들어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제가 읽는 건데 여러분 같이 읽었네요. 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라고 하시나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밤낮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이루신 영원한 천국 축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되어 있음을 성찬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며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예수님의 피로써 마련해 주신 천국의 교제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복된 현실을 천국 가서 완전히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성찬을 통해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현실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너희가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찬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언,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천국 교제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많이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푸신 그 유월절 만찬 이후에도 떡을 떼어주시며 성찬을 베풀어 주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 가운데 길을 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에 어떻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 나누어 주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현실을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하고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 무엇을 하셨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셔야 하는 그 복음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 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주님이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과 함께 저녁 때까지 유하며 말씀 나눠주기를 원하였죠. 그때 저녁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누가 보면 24장 30절에서 31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며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찬으로 교제를 나눠주세요. 그때의 제자들의 눈이 뜨여져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보이지 않게 가십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찬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 나눠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한 성도들이 나누는 부활 생명의 교제가 성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은 어디에 속한 생명이죠? 그저 이 땅의 생명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죠. 천국에 속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을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과 더불어 성찬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 때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천국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의 현실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그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환히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한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축복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며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마련한 내가 이룬 축복이라고 알려주시며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시며 성찬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떡과 포도주죠.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떡과 음료는 먹고도 죽어야 하지만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부르심, 이 복된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상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눠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오라고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억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복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제상에 나 하나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 형제 자매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의 천국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성찬상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이 나이다. 천국 가족으로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흘려질 때 이루어주신 또 하나의 천국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가족을 주셨다는 것. 이것까지 깨달으며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성찬상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 사랑과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사랑과 용서로 화목된 교제에 심으며 성찬상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맺어주신 한 몸을 지키는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부음을 받은 우리 교회가 떡을 떼며 나누는 천국 교제에 가장 먼저 힘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예수님이 하나로 맺어주신 천국 가족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을 떼는 교제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과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 된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 성찬의 교제를 통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을 떼며 나누었던 성찬의 교제를 통해 천국의 삶을 증거하였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증거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도 무엇보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기쁨을 따라 형제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 온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고 그 안에서 각 성도와 각 가정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장 힘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힘 넘버 228 verse 1 and 4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